로마서 14장 3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삶이 되게 복잡해지고 또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었습니다. 먹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3절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먹는 자는, 먹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자, 먹는 자들에게 먼저 교훈을 하는데 그들에게 먼저 하는 바울의 교훈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들을.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겁니다. 먹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뭔가 좀 강심장이지 않은, 먹는 사람 좀 더 강심장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이 최 집사님, 최 씨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김 씨니까 김 집사로 하겠습니다. 김 집사님, 아니 뭐 이 다 우상 그 다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 다 실체가 없는 것들, 이거 못 먹어, 이거 못 먹어. 예? 믿음 약해서 그거 어디 큰일 하겠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비꼬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기분 나빠지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니까 먼저 시작은 먹는 자들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먹는 자들이 먼저 믿음이 강한 척하면서 자들이 그걸 먹으면서 우쭐거리고 자랑하면서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들이 이것에 대한 대항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 조롱하니까, 업신여기니까, 아니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더러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냐고, 이건 비성경적인 행동이야. 뭐 연기 되게 잘하죠. 연습을 해가지고 왔는데 비성경적인 행동이야 막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교리적인 비판을 퍼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먹지 않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크고 넓고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갇혀버리면 사실 이 사람들이 갇혔던 오류에 그대로 갇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뭐냐 하면 먹느냐 마시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근시안적인 두 가지의 이원론적 프레임 안에 생각들과 사고들이 갇혀서 누구는 먹는 것을 자랑하고 누구는 먹지 않는 것에 패배감에 쩔어 있었던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들이 문제, 핵심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누구죠? 먹는 사람 아니면 먹지 않는 사람이겠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당연히 속되게 여기니까 먹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14절에서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교훈은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끝이 아니에요. 15절을 보면 이제는 반대로 먹는 자들에게 바울은 또 다른 방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했던 여기서 2인칭은 누굽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2인칭은 누굽니까? 바로 먹는 자들 있죠. 먹는 자들은 또 먹어도 되지만 이 사람은 또 먹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이 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먹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행위에 있어서 신앙을 생각함에 있어서 포인트를 놓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7절.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훨씬 더 관점을 열어줘요. 동공을 확대시켜줍니다. 영적 동공을 확대시켜줘요. 다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니면 저거, 흑, 백, 선과 악, 오름, 그른 이 딱 두 가지의 시각만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 안에서만 난 패배자인가 승리자인가 이 두 가지 시각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어떤 때는 우쭐거리고 어떤 때는 패배감에 쩔어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동공을 확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훨씬 더 큰 시각을 가져라. 왜 세상을 그렇게만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 제한된 근시안적인 이원론적 틀 속에서 여전히 너희는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훨씬 더 큰 차원에서 봐라.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담론이라는 것도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마치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전부 먹느냐 마시느냐 이 두 가지 프레임 안에 다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 두 개의 이원론적 프레임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원론적 프레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할 때도 성공적인 결혼.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성공적인 그 성공적인 대학이라면 뭐예요? 조금 더 레벨 높다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곳을 가는 거죠.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공적인 대학 진학, 사업이라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성공적인 취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떻게 내가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은가 보람과 가치의 영역이라기보다 이 세상에 규정해 놓은 어떤 성공과 실패라는 프레임 안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에서 진단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다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3.1교회에 핫 이슈가 있습니다. 뭘까요? 결혼. 죄송해요. 저는 결혼했지만 여러분 그 늘 빠지지 않는 코로나 시대에도 결혼하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 간사님이 또 결혼하신다고 올 가을에 이런 가을 결혼하시고 또 연애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 전쟁 중에도 장미꽃이 핀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연애와 결혼. 네.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됩니다. 아, 왜 그래? 뭐가? 그럼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지. 그런데 이 자매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분이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있었어요. 조건. 그런데 그 조건이 뭔지는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대충 세속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조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바랬던 이건 돼야 된다. 그래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 이걸 포기하고 이 사람을 결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다른 차를 한번 기다려볼까? 이 차를 버리고 다른 차를 기다려볼까? 아직 나이는 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조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평강공주의 은사를 받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조건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교론에서 생각하는 그 조건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정적인 차원으로 생각되어지는 일부분의 영역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교론을 성공적인 교론이냐 실패한 교론이냐를 평가하는 어떤 근원적 기준이 될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런 대답을 해드렸어요.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서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그 정도로 네가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뭐 그런 정도만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냐. 사실 뭐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뭐 사랑 타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그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어떤 조건과 기준에 맞춰져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중에 조금 더 나은 조건을 가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대충 사는 게 결혼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결혼이라는 걸 평가했을 때 걔 중에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내 수준에서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을 유지해야죠. 악착같이 그 조건을 붙들고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인은 본질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본질적 가치를 붙들고 묵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색깔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혼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라는 의미에서 제가 네가 아침에 눈을 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음? 본질적인 가치에서 여러분 사실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일 뿐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문제, 우리가 어떤 캠퍼스를 가는 문제,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사는 문제, 모든 문제에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늘 의식하는 게 다른 사람의 눈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규정 지어놓고 있는 성공과 실패라는 그 두 가지 프레임 안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선행되는 가치들이 바로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서 고생을 해요. 마음의 혼란을 겪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우쭐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사람에 대해서 패배감에 쩔기도 합니다. 바람에 요동치는 날려가는 겨와같이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괴짜란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표현이 좀. 하나님은 다른 표현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예술가셔요. 굉장히 예술가십니다. 하나님은 A, B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분이 아니셔요. OX 퀴즈를 좋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로버트 같은 분이 아니세요. 자판기에 500원을 넣으면 500원짜리 캔이 나오도록 설정해 놓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몇 개의 종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 17,000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바밖에 모르지만 그런데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 색깔의 종류가 17,000개라고 합니다. 그 색깔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술가예요. 아주 다채로운 분이셔요. 이 세상 만물을 알록달록하게 아주 아름답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또한 창조하셨고 세상 또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박진감 넘칩니다. 이원론적 프레임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듣고 코가 막히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코로나는 누구나에게 다 재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인들에게보다 서양 서구 사람들에게 훨씬 더 코로나는 큰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아시아인들은 뭐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대응할 준비가 이미 50%가 되어 있었어요. 왜?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었어요. 저희들은 이제서야 막 공장 짓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문화가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걔들은 이런 문화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막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래서 인생사 세옹지마구나. 어제는 내게 그토록 나빴던 것들이 오늘은 내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오늘 내게 좋았던 것이 내일이면 내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나에게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 같은 사람이 오늘은 나에게 총을 들고 나타나는 적이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불리한 것도 없고 영원히 유리한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런 거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 이 머리 잘 돌아가고 굉장히 약삭 빠르고 이 재치가 뛰어난 사람들이 늘 성공하고 잘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늘 뭐 이사님이 바뀌거나 전무님이 바뀌면 늘 꼭 그 부서에 한 사람 정도는 늘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티오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우리 이사님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사이클을 하시는지 장기를 좋아하시는지 파도를 좋아하시는지 이걸 미리 파악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학습을 해놓고 딱 가서 이사님 이번 주말에 라이딩 한번 하시죠. 딱 이렇게 가서 재치 있게 줄을 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늘 그렇게 정치에 빠르고 늘 그렇게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늘 잘 됩니까? 늘 잘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늘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긴 하지만 가끔 썩은 동아줄을 결정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늘 거북이 같고 느리고 답답하고 큰 산 같은 혹은 큰 바위 같은 어쩌면 시대가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 정말 이 사람은 시대와 아무 상관없는 조선시대 같은 사람들, 그냥 가진 것이라고는 성실함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늘 손해보고 실패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또 보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래 캐릭터가 약간 전자에 속해 있는데 이제 후자처럼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 정치하지 말고 이제 좀 농담이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이원론적 프레임에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우쭐거리고 우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가려고 하거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패배감에 쩔어 살아가는 그 양극단 사이에서 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그걸 규정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다채로운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그렇게 양극단 사이에서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동공을 열어줘요. 영적 동공을 열어줍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너희의 인생들을 훨씬 더 다채롭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줄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아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 죄송해요. 제가 19절을 읽자 그러니까 앞에 읽었는데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그래서 바울은 네 가지의 본질적 가치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평화, 세 번째가 기쁨, 네 번째가 서로의 덕을 함께 세워가는 것. 다시요.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평화, 세 번째가 기쁨, 희라, 네 번째가 서로 덕을 세우는 것. 네 가지.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가지 공통점. 첫 번째, 돈이 안 된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이 보이는 무가치한 것들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 선생님은 이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고, 자아를 향해 있는 모든 시선들과 이글거리는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우쭐거림이든 아니면 패배감이든 다 내려놓고, 그리고 타인을 향한 무한대로 열려져 있는 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가치는 전부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과 걱정을 떠안고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기쁨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고 거기에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처럼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모든 자아와 욕망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타인을 향한 열려진 선한 태도들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이 네 가지의 가치는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미 앞선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바울은 이것이 가능해야 하고 또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첫 번째,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라고 얘기하니까 죽으신과 부활하신 복음 사건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죽고, 여기서 죽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그런 욕망들이에요. 그리고 패배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죽는 순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 살리는 건 뭐예요? 타인을 향한 무한대로 열려진 선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존재론적으로 얘기하고 소유격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너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너희의 가장 본질적 가치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좀 두려워요. 그죠?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친척에 상이 나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장례식이 있어서. 그래서 잠깐 모시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작년 12월을 이제 만 70세가 되셔서 무사히 목회를 잘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나누는데 화가 나더라고. 중간에 왜 화가 났어요? 저는 아버지랑 얘기하면 왜 자꾸 화가 나는 걸까요? 화가 나더라고. 왜 화가 났냐면, 아니 평생 40년 그 목회 인생 너무 편하게 목회하신 거야. 코로나도 안 겪고. 아니 은퇴하시니까 코로나가 터진 걸. 아들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예? 물론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지만 한국교회는 이렇게 물량적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든 상황이, 목회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고 성도들도 10년 전 20년보다 더 드세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물론 삼일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드세고 힘들어요. 드세고 힘든데다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제가 기도의 양을 늘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두려워요. 두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재앙의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막 바뀐다는데 그 제가 요즘 그 저는 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예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뭐 이제 구독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저 지방에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한 번씩 메일을 보냅니다. 어떤 문의를 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거.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그걸 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 그냥 저는 그냥 내가 그냥 저희 아버지처럼 그냥 아버지 만나면 생각한 게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시골교회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저도 그냥 이제는 그냥 70살까지 그냥 무사히 은퇴했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이제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 그러니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 처해 있는 환경에서 지금 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막 다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몰라요 사실. 미래도 모르고 한참도 몰라요. 한 시간 뒤는 알 수 있겠죠. 한 시간 뒤에 제가 기도하고 있겠죠. 그래도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제가 아침에 눈을 뜰지도 모르고 1년 뒤는 당연히 모르고 코로나 이후는 더더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확실하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주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는 것 참 많죠? 20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먹지 않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죠.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음식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 오염됐을 것 같고 뭔가 그 사람들의 세계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악령에서 둘이 싸우는 그런 구도 안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오염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미 악이 다 패퇴한 상태라는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이 음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니? 코로나가 닥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물론 바람이 세게 불면 가지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 있는 나무가 우리가 뿌리 내려는 이 뿌리가 워낙 튼튼한 뿌리고 나무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지 정도 흔들리고 가지 정도 부러지겠지만 나무가 뿌리째 뽑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코로나 이후 시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땐 패배감에 쩔어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해야 될 본질적 가치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뭘까요? 최선의 방법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향해서 정진하는 길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본질주의자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내고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멘! 나는 주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던 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해왔던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흔들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게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죠. 두려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테니까. 그때 우리는 우직하게 서로의 덕을 세워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희락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는 그 본질적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직하게 갈 때 우리는 때로는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찬양 먼저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네,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하시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복잡하고 더 근심이 많을 때일수록 정말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이 소유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걸 믿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깊게 주여 한번 힘쓰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